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워싱턴 전망대 7월 8일 목요일 시작하겠습니다. 더웠던 날씨가 오늘은 조금 수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을 회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집단 면역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 계속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무소불위의 중국의 시진핑은 이 권력 장악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먼저 미국서부터 현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조금 오늘은 수그러진 것 같아요.
네, 오늘 비도 좀 온다면서요.
예, 아, 한 2, 3일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날씨만큼이나 아주 뜨거운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아, 저희 이 미국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치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뭐 코로나의 이제 뭐 예방 그 방역이라든가 이제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뭐 어딜 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모든 기본이나 기준이 의학 또 전문가 과학에 이제 기반해서 이제 움직인 것들인데.
네.
이제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이제 포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좀 한계에 달하다 보니까 자발적인.
네.
그 다음에 이 뭔가 확연한 현상이 어딘가 편가르기 내지 뭐 폐갈리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코로나에 바로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정치가 개입이 돼서 결국은 이 불필요한 어떤 간극이라고 그럴까.
예.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공화당 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많은 다수가, 그러니까 네. 대다수, 그러니까 상당수가 접종을 이제 거부, 회피하니까.
예.
이로 인해서 이제 전체 접종률들이 자꾸 지지부진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60%까지는 그래도 잘 왔는데.
네네.
이제 너 남들껍질 가리지 않고들 다 하려고 하니까. 나머지에서 이게 한 70이 넘어야 되고 한 80이 돼야나 아, 이른바 이제 집단 면역 같은 것이 형성이 돼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네.
여기서부터 이 반을 올라가기가 이게 간단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하는 것들 나오는 걸 보게 되고 나면은 일단 국민 전체로 본다면 60% 가량이 이제 바이든 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코로나의 대응 대처에 관해서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전체가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정치 성향별로 보게 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 쪽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내지 뭐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8%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든 불만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 예.
그 불만이 90%가 넘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불만으로만 끝나게는 것이 아니라 접종을 안 하겠다, 백신을 안 맞겠다고 나오니까
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 이제 맞은 사람들은 이 뭐 세상에 이 투표도 아니고 백신 맞는 것 같고 공화당 민주당 묻는다는 게 이게 참 사실은
그렇죠.
넌센스라고 네.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나오는 통계들을 보게 되고 나면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이 86%가 되는데
네.
공화당은 45%밖에 안 돼요.
네.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대답자 이제 공화당 성향을 지닌 사람들 중에서 38%는 앞으로도 절대 안 맞겠다. 자 그럼 이제 대충 어린 입장에서 미국이 그저 뭐 반반씩 나눠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공화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반반이라는 데면 이제 공화당 지지자가 전체 국민의 뭐 어린애도 그냥 빼놓고요.
네네.
성인들 얘기입니다만. 절반이 이제 공화당 지지자다. 그럼 이 성인들 중에서 40%가량이 절대 안 맞겠다는 얘기는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
예, 예.
그럼 50%에 40%는 20%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국민 전체로 봐서 20%는 죽어도 안 맞겠다라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빼놓고 그냥 하나까지 다 맞춰봐야 최대 맥시멈이 8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 20%는 그냥 아예 이 CR도 안 먹히는 시기에 이제 돼버린 상태니까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접종률이 60에서 70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바늘이 떨고만 있는 거죠.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런데 네. 이제 이건 전체적인 통계가 그렇고 실제로 주별로도 보게 되고 나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델타 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급격히 환자가 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미국 전역 50개 주 가운데에서 그 확산 폭이 아주 제일 컸던 상위 10개 주. 네. 그 중에서 공화당이 주지사가 있는, 그렇게 돼 있는 주가 8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 한 패턴상 봤을 때 공화당 쪽에서 이 지배적인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그 저 주도 그렇고 타운도 그렇고 네. 이런 데 쪽은 지금 일단 확산하고 있는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역시 접종을 안 했기 때문이고. 네. 그 다음에 이 지금 미국도 전년체로 봐서 접종률을 이제 맞은 주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어딘 뭐 62%, 58% 이렇게 될 텐데 하위 제일 접종률이 낮은 주 16개 주 그러니까 바닥으로 지금 16개 중에서 네. 15개 주가 2020년 선거 때 트럼프 쪽에 표를 더 몰아줬던 주예요. 네. 그 대신 바이든 쪽을 지지했던 주. 네. 네. 는 상위 20개 주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19개 주가 바이든 지지했던 주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나면은 결국은 뭐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안 맞게 된 사람 통계 그다음에 이 바이든 이 백신 정책에 대한 불만 내지 이제 거부 그다음에 지금 주별로 나타나고 있는 2020년도 대선 득표 현황이랑 비교해 보게 되거나 명백하게 공화당 지지 내지 공화당 강세 주에서는 안 맞거나 접종률이 최고로 낮다. 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그만큼 접종률이 높다. 네. 그러니까 이 정치로 완전히 패가 갈려버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물론 미접종, 접종을 안 하는 데는 거부거나 회피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의학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종교적인 신념 이런 거 있을 수 있긴 한데 네.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요소들로 보게 대해서는 이 정치적 성향이 지금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 거로 이제 나오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백신 이 접종률이 낮고 그런 건 이제 백신 공급량이라든가 시점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이런 식으로 등장했던 이해가 웨스트버지니아 같은 경우가 네. 주가 조그맣기도 하긴 하지만 거기가 알래스카랑 더불어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이 이제 그 속도가 빨라졌던데 네. 작고 그러니까 네. 또 웨스트버지니아 같은 데는 복권까지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버지니아가 가장 시작은 그냥 딴 데는 뭐 65세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막 62세. 딴 데 60세 때 갔을 때 뭐 50세 이상. 네네. 그 다음엔 뭐 딴 데 한참들 저거 했을 때 18세 이상 다. 이런 식으로 그냥 오픈이 제일 먼저 됐던 데 예, 예. 알래스카주도 똑같이. 예. 여기가 지금 좀 웨스트버지니아 갔다 35% 밖에 안 된다 접종률이. 그 다음에 알래스카도 지금 똑같은 식으로 하고 알래스카도 공화당 예, 예. 지성이 강한 데인데. 결국은 백신 부족이나 공급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빨리 시작하고 일찍 여러 가지 혜택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레드 스테이트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단순히 또 안 맞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벗고 쓰는 문제.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식당이라든가 이제 모임 장소 같은 거 인원 이런 거 제한하는 거. 그런 거 다 먼저 풀고. 네. 마스크 안 쓰고. 그 다음에 학교든 뭐든 해서 다 그냥 오픈해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바로 이런 주들에서 이 델타 변이 같은 환자들이 이제 급격히 늘고 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이 선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간 대결, 정파 간 대결이 이게 이제 코로나로 연결되고 코로나에서 또 다른 이 정치 무대로 삼는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 보니까 이 참 지난 2020년 대선의 후유증이라는 것이 미국 민주제도의 어떤 훼손 외에도 네. 이 정말 이 사람들 마음을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등을 돌리게 하고 깊게 분열을 패놓은 거 이거 참 정말 예측도 못했었지만 정말 잘못된 지금 현상이 아닌가. 지금 뭐 이 저 문제가 됐던 그 막 그린 의원, 네. 공화당의 그 여성 의원, 예, 예. 그 저기 저 상임위 배정도 이제 박탈당했던 사람. 예. 이 사람 같은 경우 뭐 QAnon이라든가 이런 음모론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가 사과도 그랬던 사람인데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바이든 정부 쪽에서 이제 부지런 오르니까 집집마다 방문해서 저기 어떻게 이제 맞도록 설득해서 하겠다. 네. 이제 이걸 갖고 문 앞에 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저 백신 접종을 정치 도구로 삼는다. 그러면서 이 갈색 셔츠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걸 원치 않는데 이 갈색 셔츠라는 것이 보니까 그 저기 나치 때, 히틀러 때 이제 그때 방문해 우리 이제 카키색 같은
거 얘기했죠.
이제 그런 그 히틀러를 이제 추종하는 그 그룹들이 이제 가가호 이렇게 하면서 네. 뭐 아마 그런 전례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맞으라고 권유하러 오는 사람들을 히틀러 때 나치 앞잡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 그러니까 글쎄 이게 뭐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또 여기 동조고 뭐 현 사람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이 참 딱하다 이게 참 정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안 맞는 사람들이 물론 대부분이 같은 경우가 상당수 폭이 이제 아마 그 도심보다는 농촌 지역 쪽 네. 이제 이런 데인데 뭐 우리도 다녀보면 알지만은 미국의 농촌 지역 같은 데 보면 뚝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변에 크게 뭐 복닥거리는 거 없고 그러니까 뭐 나 안 맞아도 된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괜히 이제 아직도 저기 찜찜하고 그런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백신을 맞게 되고 나면은 흡사 공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뭔가 배반하는 것 같고 그 바이든 내지 민주당을 추적해서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말로 봐서는 그 되는 꼴 못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심리들도 뭐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를 이 코로나 네. 사태로까지 연결이 돼갖고 지금 그런 점에서는 그렇잖아도 갈등 내지 이런 것들이 컸었는데 이제 점점 이게 더 부채질해버리는 네. 이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통계를 보게 되면 한 1억 8, 9천만 명 정도가 이제 접종을 일단 한 번 이상 받은 사람이 되는데
네.
이렇게 백신들을 많이 맞다 보니까 지금 사망률 같은 경우가 금년도 1월 달과 비교해 볼 때 이 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이게 다 접종자가 된 거고 또 지난번에 나온 통계 보게 되고 나면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의 99% 이상이 미접종자한테만 나오고 받은 사람한테는 안 나온다.
네.
그러니까 1% 미만이다. 된 얘기죠. 예, 마침 WHO가 지금 저 목요일 날 오늘 아침으로 이제 밝힌 걸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망자 400만 명이 넘었던데,
네.
여기 지금 거듭되는 대로 이제 델타 변이 뭐 감마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자꾸 이제 번져 나가고 이러는데 이 참 이 이념까지 연결 이제 코로나의 정치 이념까지가 개재가 돼 갖고 이런 식으로 돼가는 현상 정말 걱정되고 안타깝고 참 어떻게 보면 그 우매하기 짝이 없는 이제 그런 인식들인데 이런 부분 참 빨리 해소가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이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생명을 담보를 안 되는가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아니 어따 이 뭐 배팅을 할 때가 따로 있지.
네.
아니 그래 어떻게 이 나는 뭐 이게 신념이 안 맞아서 안 맞는데 이거는 사실은 목숨과 연결되는 건데
네.
지금 참고로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 거 보게 되고 나면 뭐 소식도 들으셨겠지만 4차 뭐 네. 대체 인가 이런 거 나온다는데 네. 그동안에 안 나왔다가 아니 많이 줄어들었다가 지금 뭐 1,000명이 하루에 1,000명씩이 넘나 봐. 여기 비하면 뭐 적긴 하지만 어쨌든 1,000명씩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차 방역 조치 뭐 그렇게 되고 나면은 뭐 밤 10시 되고 나면 다
못 움직이는 거죠.
문 닫아야 예, 되고 예. 뭐 일체 영업들 안 되고 사적인 모임이라는 것이 이제 뭐 식구나 가족들끼리 혹은 친구끼리 만나서 건데 2인 이상은 안 되니까 이제 2명 부부라든가 단둘이 만나는 거 아니면 안 된다는 예. 것 같고 뭐 나머지 시설들 다 사실상 문 닫고 뭐 6시 이후부터는 또 이제 또 규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올스톱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갖고 지금 그 부분도 이 해제 같은 거 조금 안이하게 했다가 이 델타 변인지 뭔지 이런 부분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데 그러면은 아마 내일 발표가 되나 봐요.
아, 그래요?
최종적으로 이제 4단계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 4단계로 가게 되면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사실상 그 뭐 스몰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겠죠. 그다음에 무슨 뭐 교회라든가 뭐 이런 시위도 뭐 1인 시위만 되지 그다음부터 두 명서부터 안 된다니까. 그 덕에 뭐 시위는 없어질지 모르긴 하지만은. 예. 자, 좀 교회 같은 이런 식의 종교적인 모임이라는 것들도 일체 다 이제 대면이 또 안 된다니까. 예. 또 다시 이제 코로나 겨울로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델타 변이에요.
네.
아, 근데 뭐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접종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델타 변이가 번져와도 이거 참 접종률이 낮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 받아들이지만 미국은 지금 백신이 넘치고 넘쳐서
네.
이렇게까지 해가는 상황인데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말 이런 이 사고방식 바꿔야지 이게 참 그런 측면을 봐서는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이런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넘버원 프레쉬 월드 마켓. 맛을 바꾸는 한끗 차이. 좋은 품질, 정직한 가격 프레쉬 월드. 씨 없는 수박 5불 99. 한국 참외 9개들이 박스에 9불 99. 빨간 상추 79센트. 생소꼬리 파운드에 9불 59. 소뼈 파운드에 1불 29. 노란조기 파운드에 3불 49. 팔도라면 5개 한 팩에 3불 49. 동원참치 4개 한 팩에 6불 99. 올가닉 계란 18개가 2불 99. 오늘 뭐 먹지 고민되신다면 프레쉬월드로 오세요. 스프링필드 세포드 현대. 여름의 시작 7월. 2021 엘란트라, 2021 소나타, 2021년 투싼. 최대 60개월 무이자, 최대 전불 현금 보너스, 그리고 90일 동안 노 페이먼트. 모든 뉴 세포드 현대 자동차는 미 최고 수준의 10년 10만 마일 무상 서비스와 오너 어시어런스가 지원됩니다. 스프링필드 로이스딜 로드에 위치한 세포드 현대로 방문하세요. 703-776-9040 sefordhyundai.com. 0% APR 60개월 할부 기준은 크레딧이 승인된 분에게 해당 승용차 가격 1000불당 월 16.67달러가 적용되며 모든 고객이 자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딜러샵에 문의하세요. 2021년 8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56년생이니까 2021년이면 65세가 되었네. 세월 참 빨라.
벌써 65세가 되었네요. 메디케어 신청해야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복잡하다고들 해서 말이야.
그럼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주는 스마트 보험으로 연락 한번 해봐요. 703-639-0882.
1956년생이신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복잡한 메디케어, 2021년도에도 스마트 보험이 도와드립니다. 703-639-0882, 703-639-0882.
오직 한 길, 35년 보석세공 장인의 한 길을 걸었습니다. 오직 한 마음, 고객 여러분께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25년 동포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K보석상은 보석세공 장인이 각종 보석을 가공, 수리는 물론 각종 명품 시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하며 다양한 시계 건전지도 교체해드립니다. K보석상은 정부지정 금매입업체입니다. 애난데일 중심에 위치한 K보석상 703-642-8108, 642-8108.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이야기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이 마켓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빼버리면은 마켓이 텅 빈다. 이 중국에서 그것을 알고 그러는지 이 서방 세계에 대해서도 경고성 발언이 굉장히 강한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중국의 시진핑 지금 그 뭐 100년 행사 이후에 무소불위식 통치권이 지금 강화되고 네.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 소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뭐 중국 정부라는 것이 정부는 정부지만 그야말로 이제 당이 장악해서 하는 일당 뭐 독재나 똑같은 데죠.
네.
거기 어떤 민주적인 절차라든가 이제 그런 것이 고려된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사회주의 체제로 해갖고 국가가 이른바 경영권을 마음껏 휘두르는 데니까. 근데 좀 그런 현상들이 지난번에 한번 중국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등소평 때 뭔가 이 모택동의 문제점들을 좀 해소시키려고 하다가
네.
이제 시진핑이 다시 들어서면서 또 다른 이 아류 등 저 모택동이 등장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들어서 완전히 인민재판식으로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리바바의 그 마인 같은 경우 뭐 좀 눈에 벗어나는 얘기 좀 했다가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거덜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예,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제 미국과 신냉전이라고 해야 될까 대치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이 이제 미국과 연관이 있고 상장됐거나 미국 쪽과 뭔가 이렇게 해서 돼 있는 데들 이런 IT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그냥 바짝 고삐를 쥐면서 숨통을 좀 눌러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원래 뭐 기업이라는 것은 정부의 감독과 규제 받게 돼 있는 거는 뭐 맞습니다.
네네.
어떤 독점이라든가 기타 이제 운영 이런 데 있어 룰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공식적인 규제가 아니라 이제 소위 그 네티즌 혹은 그 무슨 그 댓글이라든가
네네.
이런 식의 이제 흔히 그 전체주의 체제 뭐 한국도 그점에서 문정권에서 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소위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고
네.
여론 몰아가는 식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식 중국판 우버라고 뭐 아마 중국에서 보는데 디디 출신이라는 것이 이제
예.
여기에 우버 같은 데인가 봐요. 그런 데에서 뭐 어떻게 이제 이, 그 잘못됐는지 신규회원들 일체 모집 중단하라고 이제 명령도 내렸고
네.
그다음에 이 앱 같은 거 배포를 하지 말라니까 중단시키는 건 뭐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앱 배포.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이 중국이라는 데가 이 참 그 점에서 자꾸 이제 생각나는 건 자꾸 한국이 중국과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 한국 그 정치 집단들이
네네.
그 따라보고 허가하는 것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하는 행태들이.
네.
홍위병, 일종의 홍위병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지금 공산당이 이제 인민일보 같은 데가 이제 이런 식의 디디 출신 같은 데를 이제 압박으로는
네.
비난하는 걸 했더니 그냥 하루 만에 그 이제 역시 중국에서 미국의 이제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예, 예.
그 웨이버 같은 데서가 뷰가 10억 뷰가 나왔다니까. 제말로 뭐, 그러니까 당 기관지, 즉 국가 기관지가 한마디 쫙 하고 해시태그 붙이니까 쫙 10억 명이 뷰를 했다는 거니까 이,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수준의 나라인지 알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똑같죠. 뭐 지금 한마디 하게 되고 나면 벌떼처럼 일어나갖고, 하는 한국이랑 똑같은데. 이,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디디 주신 같은 경우, 그냥, 네티즌들, 소위 중국 네티즌들 하게 되거나, 뭐, 미국의 애완견 아니냐, 이 반역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민족주의 정서 해가면서,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다 결국, 이제, 국가 공권력이, 이제, 핸들링 하는 걸 테니까. 뭐, 컴퓨터 기업도 무슨, 저, 레노버랜 같은 데서도, 거기도 이제, 여기 창업주가 제2의 마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네.
이렇게 돼가니까, 이, 뭐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지방 공산당 혹은 지방 로컬 정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중앙 통제지. 이 부분들이 다 결국 시진핑의 의중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군사 뭐 외교에서 통치권 갖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네네.
이제는 경제 민간 부분에까지
네.
해당되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시진핑이 완전히 그 그냥 철의 주먹으로 좀 장악을 해 가면서 또 다른 극도 이 좌파 노선으로
예.
회귀를 해가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강경 자세로 이제 선양이 돼갖고 지금 유지를 하는 걸 보면은 그 내치 이 중공 내 중국 내 그 내치를 위해서 이 포석전을 까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어차피 이제 내부적으로 그립을 꽉 잡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뭐 대결 뭐 이제 의뢰껏 저 독재자나 이런 자들이 이제 상용으로 하는 수법이 이제 외부 외세와의 대결 내지 그런 긴장을 고조시키고
네.
그걸 빌미로 해갖고 안에 철혈 통치 같은 식으로 나가는 건 뭐 우리도 많이 경험했던 부분들이고
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양태. 예. 뭐 자세히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러시아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지금 중국과 북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한빛줄처럼 변해가는 것 같고
네.
어설프게 한국 정권이 지금 그런 흉내를 내가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한때는 이 세계 무역의 가장 중심지였던 홍콩 말입니다. 이 홍콩이 점점 지금 중국화 돼간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홍콩의 시위라든가 뭐 보안법 같은 거에서 이제 했던 거 벌써 소식 전해지지 않은 지가 벌써 몇 달 된 것 같아요. 네. 한참 우산혁명, 뭐, 조슈아 윙 뭐 이런 식으로들 했었는데 이미 이제 언론 내지 관심의 무대에서 네. 어떤 형태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탄압이 내지 압박이 가해지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소리가 안 나오는 건데 이미 이제 문, 빙과일보 같은 경우도 문 닫았고
네.
일종의 그 반체제 혹은 엔티 목소리를 냈던 데들 이제 언론 재갈 물렸고
네.
이제는 홍콩이 이제 한마디로 중국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원래 홍콩이 이제 영국에서 떨어져 나서 중국에 돌려줬을 때는 이른바 일국 양제라고 그래갖고
네.
이 하나의 자치적인 시스템 민주 체제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일정 기간은 유지한다고 약속이 됐었대랬는데 지금 1997년도에 이제 반환이 됐었죠. 그다음 이제 지금 한 25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홍콩에서 어쨌든 외형적으로 일국 양제라는 그런 형태의 틀 속에서 움직였고
네.
홍콩에서의 중국 공산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 움직임은 굉장히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름아름 뒤에서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완전 이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홍콩 정부에는 물론이고 이 뭐 지도층 뭐 의회 이런 데들 다 포함해갖고 완전 이제 중국세들이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중국 공산당 얘기를 하고
네.
그 전에는 그래서 이제 홍콩이 이 뭐 어딘가 중국을 두고 얘기할 때 공산당 얘기는 언급을 안 했었다는 겁니다. 이 뭐 중앙정부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이제 했었었는데 이제는 공산당이 완전히 표면으로 나서갖고 뭐 파륜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홍콩에서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예.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박물관, 예, 정치, 이제 중국의 정치 사상, 공산당의 정치 사상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야 되는 이런 이제 박물관들을 공식적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이제 홍콩이 사실상 뭐 이제 모든 측면을 봐서 이제 중국화가 거의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지역이 아니라.
네.
그냥 이제 그 수하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쪽의 군인이라든가 이런 데 쪽에서도 이제 이 중국과의 냉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념 그냥 피상적 수준이 아니라
네.
그 말은 이제 절대 과거 구소련 때 한참 치열하게 붙었을 때
네.
대립했을 때 그 이상으로 지금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대결 구도가 전개되어 가고 있다라는
네.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진단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쿼드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직접 참석하는 걸 이제 뭐 내년에 한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건 중국의, 아니, 홍콩의 중국화라는 얘기는 중국의 그립이, 시진핑의 그립이 점점 강해진다는 얘기고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미국과의 대결 기조가 점점 또 역시 강해진다는 얘기고
네.
충돌 내지 이럴 가능성도 이제 얼마든지 앞으로 훨씬 더 지금보다는 돌발 변수가 많이 예. 작용해갖고
네.
언제 어느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긴장 국면이 이제 점차 심화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하는 이야기 듣고 네,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K마켓의 푸드코트가 전격 오픈했습니다. 제과의 새바람 망고 베이커리, 예쁜 케이크와 음료수 갓도 베이커리, 한국분식점 K스트리트, 한국의 맛 부뚜막 한식, 세계적 열풍 율라이크 양꼬치, 미저녁 강타한 드래곤 모찌 도넛과 신선한 맛 써니 스시의 사시미까지. 새로움과 다양함이 가득한 K마켓 푸드코트로 오세요.
너 너무 예뻐졌다. 성형했니?
페어팩스 기우미 치과에서 치아 교정했잖아.
치아 교정만 했는데도 너무 예뻐졌는데?
버지니아 유일한 메스터 프로바이더인 기우미 치과에서 하는 패스트 브레이스. 몰라? 치아 교정을 단 3, 4개월 만에 교정하는 획기적인 교정 기법이래. 지금 선착순 30명이 안에서 20% 디스카운트도 하고 있어.
그래? 그럼 우리 아이들도 빨리 데려가야겠네.
신경치료 등 일반 치료도 30년 경력의 기우미 치과라면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703-273-2545 273-2545
내가 약사면서도 환자잖아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신장 이식을 했어요.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와이프도 고생을 많이 했죠. 조금 후회스러운 얘기죠. 네. 만약에 그때 리초메릭 후코요단 같은 좋은 제품이 있었으면은 이시까지 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약사님들이 추천하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888-761-1188 에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를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뭐 한국에서 뭐 X파일, 줄리, 뭐 바지를 내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런 얘기가 뭐 선거 때 되면 당연히 나오겠지만 약간 좀 수준이 어느 정도를 좀 벗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한국의 대선 주자들 본격적으로 지금 각시전을 벌이고 있죠. 이 먼저 여권에서 예비 경선이 뭐 마무리 중인데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먼저 여권 쪽 좀 본는데 그럼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뭐 당연히 짐작하시다시피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뭐 한참 최고 이제 저기 나를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이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갖고 7월 초 이후니까 가장 최근 여론조사 토대로 이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PNR 리서치라는 데서 이제 한 건데 일단 여권 쪽에 이제 결국 이제 이재명 뭐 이낙연 네. 뭐 정세균 추미애 이렇게 나와 이제 지금의 여권 쪽인데 국민 전체를 이제 전체 응답자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32.4%
네.
이낙연 19.4% 한 십몇 퍼센트 차이 나죠 이랑
예.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가 7.6 정세균 6 뭐 박영진 5% 이렇게 한 5위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약간 네. 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잘 좀 구별을 해드리실 것이 응답자 전체니까 가장 제너럴한 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서 이재명 32.4, 이낙연 19.4 요 정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응답자 중에서 자기는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한 사람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민심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민주당 지지층이니까 당심이라고 봐야 되는 네, 당심 쪽으로 예, 이제 예. 속한 건데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50.3%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심 쪽 지지는
예.
이낙연이 30.5%
네.
뭐 추미애가 저 10% 그러니까 이 당심에서는 한 20% 가까이 20% 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재명 지지세가 더.
네.
저쪽 그 전체는 한 13%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긍정을 뭐 잘하고 있는 뭐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제 문재인 긍정 지지층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당심 중에서도 좀 더 당심도 또 구분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보다 더 문파 이른바 문파 네. 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 쪽으로 봐서 거기서 그 사람들 속에서는 이재명이 49.9니까 역시 이것도 과반 정도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서도 이낙연이 30.4%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좀 더 좁혀진 문파 쪽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 역시 이재명, 이낙연 차이가 한 20% 정도 포인트 차이가 나게 되는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자기를 이념적으로 진보층이라는 얘기는 이 이제 좀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겠죠.
네.
좀 더 조금 더 열지만 폭이 확산되어 있는
네네.
포괄적인 건데 거기도 보게 되면 이재명 46.2, 이낙연 21.7이다.
예.
또 추미애는 10%. 그다음에 이제 또 중도층.
네.
나는 뭐 민주당 저거 아니고 공화당 아니 저 국민의힘도 아니고 중도층이다. 거기서는 이재명 29.5대 이낙연이 17.3으로 나왔어요.
예.
이렇게 이걸 다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 민심, 일단 이걸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봤을 때,
네.
민심 측면에서는 이재명, 이낙연이 한 14% 정도 차이로 민심 쪽에서 앞서고 있고, 여당 지지층 혹은 문재인 지지층 같은 이런 포괄적으로 당심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한 50% 대 30% 정도쯤으로 앞서고 있다.
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지금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건 문바들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의 엔티가 있다. 아,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낙연, 정세균 뭐 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그거를 파고 들어갖고 이재명 대세를 뒤집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최소한도 여기 나오는 숫자가 액면 그대로로 간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일반 여론보다 네. 소위 민심보다 당심 쪽에 이재명의 이 지지층이 더 공고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중도층 같은 경우에서는 29.5대 17.3이니까 한 12%포인트 정도인데 물론 거기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이 중도층도 역시 이제 이념 저 이재명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고 봐야 되니까
네.
지금의 숫자 나타난 거로 봐서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 여권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네.
민심, 당심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좁혀진 핵심 뭐 이런 부분들에서 다 상당한 편차로 그 앞서가고 있다라고
네.
보니까 흐름은 봐서는 이 누가 뭐래도 뭐 이재명 흐름을 꺾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네.
물론 이제 변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예비 경선에서 무슨 뭐 여섯 명인가 추해진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결선 가고 그럴 텐데 아마 이제 당원 뭐 이렇게 규정해 보게 되고 나면은 과반수를 얻지 못하게 되고 나면 이제 또 2차, 3차 투표까지 가나 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50점 1이 안 됐다.
네.
뭐 한 45쯤 있다. 그러면 나머지 한 20대 30에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합정연행이 일어나갖고 이제 친문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낙연 정세균 이런 데들 쪽에서는 그 과정에서 맨 나중에 둘이 합쳐져갖고 이재명이가 반을 못 넘을 때 뒤집기로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느 거든 장담은 안 되겠죠.
네, 네.
근데 지금 그런 측면으로 해서 만약에 뒤집기 쪽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이재명이 이제 독주한다고 쳤을 때 나머지 2, 3위 를 합한 걸 보게 되고 나면 전체 민심 쪽에서는 한 26대 32, 32대 26으로 그렇게 이제 2, 3위를 합쳐도 안 되고
네.
민주당 지지층 때 요거는 50대 그다음에 이 40 정도니까 여기서 10% 포인트 차이가 나고
네.
문재인 긍정 평가층에서도 49.9대 30, 40이니까 한 9% 차이가 나고 이념적 진보층에서도 한 10% 차이 이상이 나고 중도층도 상대적으로 한 5%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위를 합쳐도 일단은 이재명 후보를 따라가진 못한 상태가 현재 되니까 이런 걸 추세로 보게 되고 나면 설령 연합이 돼도 쉽지는 않겠다.
예.
이재명을 뒤엎기는. 그래서 여권 쪽 부분은 최소한도 현재까지 드러난 거로 봐갖고는 뭐 여러 가지 약간의 변수 뭐 아까 바지 말씀하셨지만 이런 또 돌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것이 이제 엔티로 작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 또 항상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당심 쪽에서는 당의 핵심 쪽은
네.
이재명에 대해서 엔티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그 개수화된 걸 봐갖고는
네.
당심이 민심 못지않게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세는 여권 쪽은 어차피 이재명이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야권 후보들 지지세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같은 패턴으로 된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제 제너럴 민심 전체로 봐서 이제 윤석열 33.2대 홍준표 12.9 유승민 9.7
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제 앞 부분들만 얘기해 준 거고 예. 그 뒤로는 뭐 안철수 최재형이 뭐 그다음에 하태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 4%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는데 하여튼 뭐 뒷부분은 일단은 제껴놓고
네.
이제 1, 2, 3위만 얘기한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국민의힘 지지층.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 당 쪽의 지지층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당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거기서는 이제 편차가 더 커져갖고 윤석열 58.
네.
근데 홍준표 10, 유승민 6이니까. 전체 지지대는 33.2대.
네.
홍준표랑 유승민을 합치게 된다면 20일 정도니까 한 11, 2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네.
당심 쪽으로 가서는 58대 16이니까 42% 차이가 나니까 당심 쪽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 지금 최재형 후보가 아직은 등단을 안 했습니다만 그럴 거라고 보고
네.
지금 이제 5.6%로서 아직은 미미한 존재인데 상대적으로.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당심 쪽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층이니까 이건 역시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엔티문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이제 친야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도 보게 되고 나면 윤석열 55, 홍준표 7, 유승민 7이니까 역시 당심과 비슷한 형태로. 아, 당심과 문재인 부정평가층이 얼추 다 비슷한 그 저기 저 포션으로 해갖고 네. 이제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보는 거고 이념적으로 보수층이다. 아까 이제 이념적 진보층 얘기했습니다. 예, 예. 역시 이념적 보수층은 좀 더 폭이 넓겠죠.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윤석열 44.2대 홍준표 16.5 유승민 4니까 여기서도 한 20몇 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이념적 쪽에서도 확실히 앞서 있고
네.
중도층도 역시 윤석열이 한 40.2% 홍준표 11, 유승민 10이니까 합쳐서 20이니까 한 또 20%포인트 차이 나는 거죠.
예.
단지 이제 비슷한 거는 진보층이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는 답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가 오히려 14.7, 윤석열이 13.4로 해서 간발의 차이로 약간 앞서 있고
네.
유승민 13.2이니까 진보층에서는 셋에서 그냥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종합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전체 국민 제너럴한 일반 민심 쪽으로는 윤석열이 33.2, 홍준표 12.99 해갖고 둘이 1위와 2위 차이는 20%포인트 차이가 나고
네.
2, 3위를 합쳐도 한 10몇 퍼센트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일반 민심 쪽에서도 확실하게 앞서 있다고 보는 거고 당심 쪽으로는 뭐 설명드렸던 대로 훨씬 더 편차가 커서
네.
당심 쪽은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이제 제가 저 윤석열이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역시 숫자를 갖고 볼 때는 또 늘 항상 이제 붙는 전제입니다만 뭐 정치라는 건 다 하루아침에 몰락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하지만 추세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본다는데 그러면 일단 야권 쪽에서는
네.
최재형이라는 변수 또 뭐 전부 후보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라운드에 올라오지 않은 링에 올라오지 않은 그런 상태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민심이라든가 당심에 있어서 야권 당심에 있어서
네.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 가고 있다.
네.
단지 이제 변수는 윤석열인 사람이 이제 검증 과정에서 일단 먼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에 관해서 그건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지금 그것이 이제 일종의 마타도식 흑색 선전임은 관계가 없지만은 실제로 혹시 이제 감춰진 거라든가 치명타가 될만 뭐 그런 요소들이 된다면 그거는 얼마인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 예.
일단 이제 제일 이제 선두주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또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냉정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사한 사람들 대상으로 보게 되고 나면 지금 윤석열 저 검증하는 거 어떠냐라고 했더니 62% 이상이 그건 당연하다.
네.
그러니까 60% 이상이면 진보 보수 다 합쳐서 넘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다음에 이건 흠집내기다라고 하는 사람이 23%라는 얘기는 대다수가 검증할 건 해야 된다.
네.
그냥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뭔가 드러났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지지라는 게 뭐 우리 물거품처럼 많이 되는 거 봤습니다만은 지난 선거 같은 데 대표로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네, 네.
뭐 사실 그야말로 그냥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탄탄한 지지세를 가지고 있었다가
네, 네.
뭐 들어와서 며칠 그냥 다니면서 몇 가지 에러범하면서 물병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그냥 아닌가 비하고 그냥 즉각 그냥 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역시 이제 변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본다 보면 역시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 야권에서는 아직까지는 윤석열이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야 선두 후보의 그 양자 대결 시 지금까지의 그 여론 조사를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양자 대결 같은 경우는 서로 엎치락뒤치락 했는데요.
네네.
뭐 앞설 때도 있고 윤석열 쪽이 앞설 때도 있고 이재명이 앞설 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지난 한 2주간 정도 쪽은 이재명 후보 쪽이 더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지 않은 전혀 정반대의 결과도 있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몇 군데가 합쳐서 이제 저기 네 군데가 합쳐갖고 해봤더니 최근에.
네.
이제 이재명 쪽이 43, 윤석열이 33에서 한 10% 정도 차이가 나고
네.
만약에 이낙연이랑 윤석열이 헌댄다고 그러면은 36% 동률로 나왔다니까
네.
일단 이재명 후보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딱 둘씩 둘씩이 아니라 다들 올려놓고 도마 위에 올려놨을 때 그렇게 봤더니 나래비를 세워봤더니 이재명 27, 윤석열 21%.
네.
로 해갖고, 요 패턴이 한 2주째 지금 비슷하다니까. 일단은, 아, 복수 후보 때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비교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보다 조금 벗어난 상태에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이제 이 다들 등장시켰을 때 무슨 홍준표 저 4%, 뭐 안철수, 유승민, 추미애, 심상정, 정세균 뭐 2%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네.
아, 이런 거로 봐갖고는, 어, 전체적으로, 어, 양자 대결 때 혹은 복수 대결 때,
네.
어, 그 추세로 봐서는 지금은 이제 한때 양, 저기 윤석열이 팍 떴다가,
네.
아마 이제 검증 내지 엑스파일 이런 얘기 나온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네, 네.
그런 측면으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어, 조금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현재 이 후보 간의 지지도를 볼 때 말이죠. 이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 일단은 먼저 개별 후보들 중심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이 선거랭은 결국 이제 진영 싸움이기 때문에
네.
여권과 야권, 뭐 진보층과 보수층 간의 대결로 해서 이제 나중에 합산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양쪽에서 이제 경선이 끝나서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면 후보 앞으로 후보 중심으로 이제 다 해쳐 모여가 되기 한 법인데.
네.
그래서 이제 경선 과정에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밭이 지금 친여 쪽이냐 혹은 친야 쪽이냐.
네.
근데 이거는 복수보들의 이제 지지율을 대충 합쳐보면 짐작이 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복수보로 대결을 했었을 때 여권 쪽에 이제 이재명을 필두로 해서 27%에서 플러스해서 여권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 다 합치게 되면 33% 정도가 나옵니다.
네, 33%. 네. 예.
그 다음에 야권은 윤석열 21을 중심으로 다 합치게 되고 나면 30%.
네.
그게 한 3%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네.
그 얘기는, 아, 지금 뭐 서로 들락날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지만은 약간 지금 아, 야권, 여권 쪽이
네.
좀 더 앞서고 있다. 라고 약간 약간의 편차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뭐 한 3%라는 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아 뭐 여론조사 같은데 3.5%쯤 되니까.
네.
앞뒤로 내리면 7% 차이가 나니까 이건 사실 유의미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추세는 그렇다는 얘기고. 결국 여기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러면은 양쪽이 다, 나름대로 고정 지지층은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움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고정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 뭐, 들쑥날쑥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가까이는 갔다고 봐야 되니까.
네.
그때 이제 어나더 40%는 야권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고.
네.
결국은 이제 이 나머지 중도층에서 어떻게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이 차이가 중도가 3%가 일로 기울고 절로 기울느냐에 따라서 6% 차이가 나는 거니까 참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이 대선이 되는 건 흔히 그렇듯이 이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가 믿고 이 감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고정 지지층 속에서는 뭔 말을 해도 귀를 안 듣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한번 나는 여기다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죠.
네.
여기가 트럼프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뭔 말을 해도 뭐 아무리 스캔들 나와도 안 움직이듯이
네.
또 야당 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지금 이재명이라는 후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우선 안쪽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아, 야당 그러니까 여당의 주류 지지를 받아야 되고
네.
여당의 주류는 어쨌든 지금 문재인이니까
네.
문재인파니까 근데 이제 그거로서만 해결 안 되고 이제 중도로 가야 되는 이 층을 공략을 해야 되니까 아, 그야말로 이제 딜레마죠. 아, 이것이 이 중도를 잡으려고 손을 뻗치게 되고 나면 자기네 내부에서 집토끼들이 반발하고 집토끼들 비위만 맞추다 보면 중도층이 외면 오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 지금의 단계로 봐서는 몇 퍼센트 높게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이것이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아, 이제 본선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상당히, 아, 이제 좀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네.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 이제 지금의 여권 후보들 쪽이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경선만 끝나고 나면은, 내부에서 후보로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사나 죽으나 뭐 밀어야 된다, 라는 걸 불가피할 테니까, 그때 이제 집토끼는 어차피 이제 이탈이 좀 주어질 거라고 보고
예.
이재명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층으로 자꾸 이제 뻗어나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은 이 민주당에서 큰 목소리를 못 내요.
상대적으로
비율을 맞추려고
조심 중이죠.
만약에 이제 아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뭐 다른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차별화를 안 할 수가 없죠. 그건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후보 당내 후보는 확보되나 했고 이걸 뒤집을 수 없던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쨌든 우리 쪽이 당선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기든 그걸 안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지금 송영길 대표라는 사람이 자꾸 뭐 대깨문 얘기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 뭐 거론도 하고 해갖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 중도 쪽으로 확장을 위한 그런 계산된 전략이다라고 네. 봐야 되는 것이. 그럼 앞으로 뭐 후보 결정되고 나면 이제 청와대는 힘 빠지고
네.
이제는 청와대고 뭐고 간에 다음에 야권으로 넘겨줄 거냐 아니냐 쪽으로 가야 되니까 자연적으로 중도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야권에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야당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중도로 접근할 때 여당보다는 부담이 좀 덜하겠죠.
네.
하지만 야당도 똑같이 자기 집토끼 외에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중도라는 것이 얼마나 이 영향력이 크냐는 지난번에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때 봤지 않습니까?
네네.
아 그때 뭐 싹쓸이를 했는데 그 싹쓸이가 100대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 45대 45 중에서 중도 10이 얼른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확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제 야권 쪽에서는 아 이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당연히 역시 이제 중도로 전개가 될 텐데 중도로 전개된다는 얘기는 동시에 또 여권 쪽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권 내지 중도 중에서 여권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사람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때 반발이 적을 사람. 그것이 바로 이제 확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제 후보가 가장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야권 쪽에서의 관건은 지금 이제 제1 타자가 혹시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윤석열.
예, 예.
뭐, 지금으로 봐서는 간단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아, 그래갖고,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 결국은, 일단 지금 구도대로 간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네, 네.
아, 이 여권 입장에서는 이제 이념 대결로 가서 편가르기든 뭐든 하여튼 해갖고,
네.
이제 완전히 다시 한번 재판이 될 것 같은데,
네.
아, 지난번 뭐, 박근혜랑 문재인,
네네.
혹은 또 이명박이랑 뭐, 저 정동영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그때도 여야가 대결을 했지만,
네.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지금처럼 그 첨예한 대결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쪽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못 찾으면 그야말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네.
아, 지금 집권당 여권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놓치면 우린 떼죽음 난다.
네.
아, 그야말로 절박할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선거는 역대 몇 번 대통령 선거 때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네.
살벌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네.
살벌한 폭로전, 뭐 살벌한 편가리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워싱턴 전망대는 네, 미국의 델타 바이러스, 그 다음에 중국의 목소리, 그 다음에 한국의 대선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